제가 몇주 전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의 부담이 생겨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앞으로도 한 10번 이상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특별히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살펴봐서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으면은 정말 믿음의 열매를 사는 이렇게 맺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성령님이 있으면 어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령님은 참으로 권능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표적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 하늘로 가신 이후에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데 그러한 핍박 속에서 정말 위로를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봉인과 보증이 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다 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고 같은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 땅에서 셋째 하늘로 보내실 때, 그걸 완전히 봉인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타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 봉인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세 번의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가운데 나타난 어떤 성령님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성령 성령하고 자꾸 그걸 이야기하면은 거기에는 성령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특별히 온화하게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지 많은 교회나 기도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펄쩍펄쩍 뛰고 뒤로 넘어지고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성령님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성령님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나타나는 일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성령, 성령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에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성령님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께서 진리가 되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주시고 또 어떻게 이것을 기록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어느 면에서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신도 많고 정말 주도 많고 여러 그런 부류의 경배의 대상이 많은데 그 많은 경배의 대상 중에서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는 그와 같은 경배의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과 지옥이 어떤 장소인지, 또 우리가 늘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이 사실 이렇게 짓는 죄는 죄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그와 같은 그 죄, 그 죄가 어떻게 생겼고 그 죄의 증상들이 어떻게 됐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우리 인류사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서 알려주십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의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천사들 이외에 있는 천상의 존재, 그룹, 천사장, 또 그 외에 스랍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천상의 존재가 어떤지, 또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유대인이 무엇이고 이방인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와 같은 휴거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드러내서 알려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경제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다른 숭배 대상은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계시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천지 만물을 살펴보고 자기의 양심을 살펴보게 될 때, 아,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만드시고 이루시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요새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인터넷이나 뭐 간증 집회 이런 데 많이 떠오르는 걸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천국을 가면 미국 사람 천국은 천국이 아파트처럼 생기고 한국 사람 천국은 가면 큰 기와집처럼 이렇게 천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벌써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주관적인 증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증거. 내가 봤는데 나는 기와집처럼 생겼더라. 내가 봤는데 나는 아파트처럼 생겼더라. 이런 주관적인 어떤 증거를 가져다가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상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떤 증거가 될지 모르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런 증거를 가져다가 대면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꿈에 봤다고 하거나 내가 뭘 주장하는 것 같은 주관적인 그와 같은 계시, 이런 것은 효력이 자기나 그 옆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시려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사람의 단어로 이것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이걸 제시해 주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나중에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이 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말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무슨 목사의 말인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단어를 중시하는 종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일을 할 때 거기 나오는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생명의 말씀이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여기는 그와 같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우리 말로는 지금 번역이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word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단어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단어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방 종교에서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듣고 느끼고 내 감정이 뭐냐가 중요하지 여기 기록된 경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심지어 목사의 말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중시하는 단어를 중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그 말씀을 중시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기록해줬냐 이거 누가 기록해줬냐 물론 사람이 사람의 말로 기록했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말 단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 성령님이 기록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 중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사역을 들라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그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에서 가장 큰 사역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기록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경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어떻게 기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올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사람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 그래서 성경과 성령님의 그러한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앞뒤 문맥을 잘 보시고 왜 이 말이 나왔는가 그거를 이해하셔야 그래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 저자가 의도했던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을 읽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2절부터 17절에 지금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는가 그 배경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주후 65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네로 황제라고 한 그 이 악독한 그런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던 친아들과 같이 여기던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제자에게 보낸 유언의 말입니다. 유언의 말이에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세 번째 선교여행을 세 번 선교여행을 했고 맨 마지막에 로마로 이송되어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사도행전 16장 1절에 가서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에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인 이러한 그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청년을 만났어요. 너무나 사람이 신실하고 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의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는 그와 같은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칭찬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이 글이 나오는데 이 정도 칭찬이 되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이 정도 얘기가 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와 함께 이 고난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 나를 섬겨온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디모데다. 제가 목회를 참 목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새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나를 돕고 같이 이러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렇게 귀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데 디모데 후서가 뒤에 기록된 거니까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의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애절한 심정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서둘러서 조만간 내게로 좀 빨리 좀 와라.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대마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16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정말 그 심정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답변할 때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내가 내 자신을 변명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노라. 참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정말 찡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신비를 풍성히 알아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마지막 그 삶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친아들처럼 여기던 그 디모데, 그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좀 빨리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 한번 보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애절한 그런 심정을 이 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좀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시고 지금 여기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다 모든 걸 가져다 주고 거지 생활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가운데 천국을 향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나중에 이와 같은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세 이 세상에 있게 될 그와 같은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징조를 다 이야기하면서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이 그런 모양은 있는데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 그러고 11조를 한다 그러고 그렇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주일날마다 모이고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성품 거룩한 이런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말세에 넘쳐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분리가 돼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지 말고 분리가 돼서 떠나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절하고 7절을 가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부류의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는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지금 6절에서 7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남자나 여자나 지금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너무 답답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1년, 2년 동안 이걸 들어도 변화가 생기질 않아요. 이게 뭐가 지금 잘못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에 지금 잘못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말씀을 듣고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과거에 자기가 하던 그런 방식을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틀을 다시 놓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틀을 꽉 잡고는 진리가 들어가도 그걸 자꾸 옆으로 버리니까 1년, 2년, 3년이 돼도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데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줄 때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 중에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그런 마술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대적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한 것 같이 이런 사람들도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배우겠다고 해서 뭘 하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 하는 일이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병이 깊어지기 전에 이 병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두 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이게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잘 듣고 변화가 되질 않으면 그러면 어떤 병이 걸리냐? 진리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이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고 죽는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목사가 서서 이런 말을 전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증세가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럼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목사에게 와야 됩니다. 목사님 이게 제가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문제를 내어놓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1년, 2년, 3년 계속 헌금 드리고 11조 한다고 그러고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아주 이게 고약한 문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중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하게 되면 처음엔 괜찮습니다. 모를 땐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등장을 해요? 교회 안에 가려운 귀를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신천지를 한다 그러고 무슨 안상홍을 한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이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 배운다고 오는데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삶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14절에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많이 생기는데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10절에서 1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합니다. 뭘 얘기를 해요? 10절에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말세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목적과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믿음과 나의 오래 참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인내와 11절에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고난과 핍박을 내가 알지 아니하냐.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내가 알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삶은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부류들의 삶하고 완전히 다른 거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서 성도로서 점점 성화가 될 때는 나중에는 내 자신의 삶이 이렇지 아니하냐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도 좋아요. 사도 바울 얘기도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이 내가 가르친 것과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목적과 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 삶이 연장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와 긍휼의 삶을 산 것, 그걸 나를 보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이 핍박을 받다가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와 같은 경험이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에서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가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어머니 테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을 살려줬어요. 이 사람이 꽁둥꽁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꽃을 갖다 바쳐다 드리고 이 사람들을 숭배해야 되겠다고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설명이 끝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 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갖고 바울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고 하는 마을까지 쳐들어와갖고는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갖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일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4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때 내가 분량에 넘치는 것 같은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이 그때 돌에 맞고 죽은 그런 상태에서 이 천국에 갔다 온 그와 같은 일을 그 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받은 그 고난과 그 핍박, 그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모든 자라 그래요? 아니면 몇 사람이라 그럽니까? 모든 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가만히 있으면 핍박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때 핍박이 생겨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삶에 그런 합당한 그런 삶을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작정하고 이렇게 한 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좀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핍박이 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한 발짝을 뛰면서 전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오게 돼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그 일들 가운데 거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먼저 배워서 그 다음에 확신을 갖게 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일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배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지금 유언으로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먼저 배워야 된다.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하고 배운 그 일들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핍박을 이겨내는 게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무엇으로 가능하냐? 배우고 확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며 교회에서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교사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를 누가 가르쳤냐? 디모데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디모데의 할머니 되는 로이스가 가르쳤고 디모데의 어머니가 되는 유니스가 가르쳤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을 만나서 이 선생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그런 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돼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드디어 15절, 1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배우고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교과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말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의 말, 헌법 이런 거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을 마땅히 훈련시킬 수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가 성경 말씀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배우고 확신한 것들 안에 거하려면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성경 기록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배워오지 않았느냐.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AD 65년경에 이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돼 있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몇 사람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지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 성경 안에 신약과 구약이 다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예,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작고 뭐 힘은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좀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외워오라 그러고 아이들에게 오후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그를 훈련시키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하면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어릴 때부터 아이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이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지혜를 깨달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지혜가 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8살짜리로 구원받을 수 있고 9살짜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저 죽어있는 영을 치게 될 때 저 아이들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아이든 어른이든 아주 간단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고 지혜가 들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자연히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중요한 그 성경 기록,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오는가를 지금 16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데 이 성경이 어떻게 오냐? 1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사람의 영감, 사람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느낀 것, 이런 걸로 이 하나님의 모든 성경 기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감이라고 하는 그런 말, 영어로 가서 보면 inspiration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inspiration. 거기 가서 보시면 IN, 그 다음에 spiration에 SPIRATION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중간에 inspiration에 SPIR, 아시죠? 그 단어에다가 끝에 IT를 붙이면 스피릿이 돼요. 스피릿.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성경 기록이 기록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모든 단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직접 적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므로 그 사람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에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없나니 대언은 옛적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가 느낀 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도구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는 순수한 단어다. 잠언 30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죄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이 은 광석을 캐다가 흑도가니에 집어넣고 일곱 번을 정련해야 100% 깨끗한 것과 같은 은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깨끗한 은과 같이 정련이 되어 있는 순수한 말씀이라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거기에 뺄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두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과 영을 나누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혼과 영은 같다 그러고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서를 주장해요.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예리하냐면 양날 달린 두 칼과 같아갖고 영과 혼을 쫙 쪼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쪼갤 수가 없는데 쪼개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같이 인격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눈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걸 다 까놓고 저와 여러분을 벌거놓고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분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로 심판을 받아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요. 이 말씀으로. 예.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되시는 분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되시는 분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딱 서면은 벌거벗은 채 그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누가 기록해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있게 되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전파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기록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에 가서 몇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나와 있어요. 9절 가서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뭘로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겨놨습니다. 여기 나쁜 일 하러 갈 때도 말씀이 안에 숨어 있으니까 말씀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악한 일 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막아준다 그 얘기입니다. 105편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 10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밤에 지금은 전기가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지나갈 때 문제가 없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밤에 지나갈 때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웅덩이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께서 이 말씀을 주장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등불과 빛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면 아름다운 것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업을 할 때도 직장을 가질 때도 배우자를 구할 때도 대학을 갈 때도 이 다음에 어디 지역을 찾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갈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진로를 할 때도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19편 130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 주의 말씀들을 자꾸 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내게 자꾸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게 빛이 돼갖고 내게 지혜와 명철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뭘 통해서 됐어요? 유교와 불교를 통해 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이 복음을 우리 땅에 전해주셔서 부지런하게 살고 그렇죠? 근면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사상의 개조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사람을 명철하게 만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디모데 후서로 돌아가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그렇죠?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성령님이 주신 이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진리만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요. 진리만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내 자신을 바로잡고 남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과 바른 구원과 바른 교회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생기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건 백독일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읽고 기도를 한번 하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기도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이 된다고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면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독일도를 하라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경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령님을 내가 높이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높여야 돼요. 성경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 이거 가죽으로 쌓고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받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혁성경과 같이 이렇게 부실한 그런 성경 보고 이 안에 없음이라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분개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변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이걸 보여줘도 아 그거 좀 틀리면 어때? 그렇죠? 아 그게 없음이 좀 있으면 어때? 이게 무슨 얘기야?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을 기록해 주신 성령님이 온전하게 말씀을 보존해 주셨는데 이게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거 좀 빠져있으면 어때?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지.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남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리고 그 한 발짝을 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쌀라쌀라하고 뒤로 넘어지고 이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맨 마디에 지금 죽기 전에 지금 유언의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유언의 말의 지금 내용이 뭐예요? 성경을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하는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앞에서 그렇죠?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바로 그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선포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존귀하게 하는 그와 같은 유언의 글을 지금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가. 그러니까 성령 성령 하지 않아도 뭐만 있으면 돼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면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자기 생명처럼 여길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완전하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완전하게 기록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께서 보존해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손안에 완전한 그런 성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무한 그런 성경이 우리 손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진리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 들어있어요.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권능있는 말씀이요, 사람을 구원해 이르기 위한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는 분이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성령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